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50편의 이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아놓고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자로서 여기에 나타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셔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주님께서 삼키는 불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예배를 한 시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세 번째 연인데 이 두 번째 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연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인 삶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과연 그런 죄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 그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인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긍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겸손한 신령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를 살펴볼 때에 자기 의의에 가득해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은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기도 어렵고 그 죄가 오래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잘 비추어 보고 우리의 잘못된 참 발견하기 어려운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각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번째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5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거론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내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아주 세세하게 연구하였고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제물을 선택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합당한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로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재물에 대하여서는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7절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질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내게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분 이 재물을 받으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뿐인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민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번제를 드리는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와 같은 번제를 드리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에게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그 행위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러서 지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의 허망함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시는데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허망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헛된 제사를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지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소를 원하고 수염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소와 염소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마치 자신이 배고픈 사람처럼 비유하시면서 내가 배가 고파도 너희들에게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그게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비유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마치 그 제물을 필요로 하는 분인 것처럼 그들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자만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제물을 받고 그것을 기뻐해서 이제는 그 대가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간 내가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고 그리고 돈 벌어야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이렇게 주일날 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예배 참석해 주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 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소와 양의 그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소와 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태워 올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빠져있는 그저 안식일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은 그 백성들의 재물을 필요로 하고 그 재물을 먹고 만족하고 자신들의 신들을 필요를 만족시켜주면 그 신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미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분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이 정말 하나님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않고 그저 여기 와서 앉아있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뻔뻔한 얼굴로 앉아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이 다룰 수 있는 어떤 신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빠진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무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찌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들이 드리는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를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제사하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짓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자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로 나타내야 하는데 바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합당한 예물로 합당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을 예배하는데 이런 헌상을 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의 그심을 고백하는 마음의 표시로서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헌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헌상에는 그 마음에 속이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계산적인 마음이 없이 진실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상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 헌상을 드리는 것,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하고 진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드릴 때에 그 헌상이 너무 아까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계산 속에서 헌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상에 있어서 있어야 할 마땅한 감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올바른 이 헌상의 태도, 거기에 있어야 할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간단한 지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낼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할 때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내 마음에 그것을 딱, 아, 내가 얼마를 헌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인색하게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옆에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이 헌상의 태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하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 헌금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인색함으로 드리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는데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명령하고 있는데,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연보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지갑을 뒤져서 얼마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돈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정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헌금 생활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제사에서 결의하고 있었던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바치는 헌금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